자, 네 번째 주제. 일본의 새 총리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시바 지금 일본 총리가 사실상 사임이 확정이 됐고 10월 15일인가요? 조금 있으면 일본의 새 총리를 뽑습니다. 새 총리가 이제 자민당 새로운 총재가 새 총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었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9월 30일 날 부산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올해만 한일 정상회담을 3번 했어요. 6월 G7에서 했고요. 8월 일본에서 했고요. 9월에는 부산에서 한 겁니다. 화답을 해서 답방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참고로 이번에 부산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위치는 2005년에 APEC 정상회의가 열렸던 부산 누리마루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동백섬이라고 한다는데 이렇게 된 거. 옛날 2005년에 세계 APEC 지도자들을 전부 모셔서 한복 두루마리기를 이렇게 입혀드린 적이 있었죠. 오늘 사진 찍었던 여기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요 뒤에 보이는 요 등대 같은 게 요겁니다. 왼쪽에 있는. 여기가 누리마루 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곳이 바로 일본 이시바 총리의 마지막 대외 일정입니다. 물론 이시바 총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국이 엄중한 환경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찾으는 협력을 취해간다면 얼마나 좋겠냐. 물러나는 분이지만 일단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대단히 원만하게 잘 마무리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는 이시바 총리고요. 이시바 총리는 이번 부산 정상회담에 오기 전에 고 이수연 씨, 의인 이수연 씨의 무덤을 일본 현직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참배하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아름다운 청년, 지하철 사람이 일본인이 한 명 떨어지니까 거기에 내려가서 와 그걸 이제 끌고 올라오시다가 돌아가신 아름다운 청년 이수연 씨의 그 묘소를 참배했다는 일본 총 현직 일본 총리로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9월 23일 날 이시바 총리가 유엔 총회 연설을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나라도 역사와 정면으로 맞이하지 않고서는 밝은 미래를 열 수 없다. 아시아 시민들은 전쟁 뒤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텐데도 일본을 받아들이는 관용의 정신을 보여줬다. 이러한 이것도 가짜는 아니겠죠. 이거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서 따온 겁니다. 저 일본 말은 몰라서 일본 그거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했겠지?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서 온 건데 그래 우리나라 신문 기사까지만 확인하고 일본 말도 확인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기사에 나왔을까 맞을 겁니다. 이런 관용의 정신에 힘입어 일본도 부전의 맹세 아래 세계의 영원한 평화 실현을 힘썼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아시아 친화적인 그런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 뭐 당연히 해야 될 연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하거나 아니면은 주변 국가들하고 그렇게 모나지 않게 지내하던 총리였는데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총리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자민 공명 연립 여당이 참의원 과반 의석 유지 실패를 했죠. 1955년 이후로 자민당이 중의원 참의원 동시 과반 실패를 했는데 선거에서 진 다음에 총리직과 자민당 총재직에서 내려오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은 우리는 새로운 자민당 총재가 누가 되냐. 그럼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되잖아요. 왜 남의 나라 총리에 왜 관심을 갖냐? 우리나라랑 뭔가를 할 테니까. 특히 미국이 관세를 갖고 양나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뭐 공동의 스탠스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어떤 경제정책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니까 누가 저 나라의 총리가 될까? 그것도 우리나라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죠. 10월 4일날 어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었습니다. 자민당 총재가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일단 후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이자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사람은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분입니다. 1961년생이고요. 만 64세. 중의원 10선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뭐 총무상, 경제, 안보상, 장관. 장관직도 굉장히 많이 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다카이치는 언론에서 다 보셨겠지만 강경 민족주의자이자 강경 우파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최초의 일본 여성 총리. 일본의 정치를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끌어갈 수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어요.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다카이치를 탈레반 다카이치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세다는 소리입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세다. 강하다. 그래서 많은 동료들을 다카이치를 자민당 내에서도 너무 극우적이다. 너무 강한 오른쪽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다카이치는 다른 후보들하고는 다르게 세습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본은 세습 정치인이 많죠. 우리나라는 세습 정치인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일본은 정치도 세습으로 하니까 아빠 정치인, 할아버지 정치인, 뭐 4대조가 정치인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다카이치는 평범한 셀러리맨과 경찰관의 딸로 자랐다. 젊은 시절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헤비메탈 밴드에서 좀 노셨다는 거죠. 드럼을 치는 등 일탈을 즐겼다. 젊은 시절에 20대 이렇게 뭐 헤비메탈 밴드도 하고 하다가 1993년 32세 나이에 정계에 입문합니다. 한때는 TV 진행자로 잠깐 활동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뭐 내무부 장관, 뭐 경제안보부 장관 뭐 탄탄대로를 걸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선입니다. 무려 10선. 다카이치의 슬로건은 일본을 다시 정상으로 끌어올리자. Push Japan to the top again. 약간 일본을 다시 정상으로 Make Japan Great Again인가 어딘가 조금 비슷한 Make Japan Great Again의 느낌이 나는 일본을 다시 정상으로가 다카이치의 이번 선거 슬로건이었는데 본인의 롤모델을 마가리테처 철의 수상 마가리테처를 본인의 롤모델을 꼽고 자민당의 강경 우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많이 언론에서 나오는 말은 일명 여자 아베. 일본 전 총리 아베의 신조와 사실상 오른팔 이념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정치적 견해를 공유한다. 아베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불린 인물이죠. 아베 죽음 이후에 당의 보수파가 또 이 다카이치를 중심으로 이제 결집했다. 이런 평도 많이 듣기 때문에 여자베라는 말을 많이 듣고요. 만약에 다카이치가 당선이 되면 곧 일본의 우경화 오른쪽 아니면 아베노믹스로의 회기를 의미할 수 있다. 이런 평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저 다카이치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걸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뭐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아베노믹스의 개선 버전을 시행할 것이다. 일명 사나이노믹스라고 불리는데 다카이치 사나이죠. 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공격적인 재정지출. 아베노믹스는 뭐 세계의 화살 이렇게 불리면서 재정지출, 뭐 통화정책, 양적 완화 뭐 이런 무제한 양적 완화 이런 걸 했잖아요. 사나이노믹스도 그거 비슷하게 굉장히 공격적인 지출을 뭐 천명해놓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제정책 방향은 공격적인 재정정책이니까 당연히 감세, 정부 지출의 대폭적인 확대. 근데 이거를 들으면 딱 생각이 감세, 수입이 줄어, 정부 지출의 대폭적인 확대, 쓰임은 늘어. 그럼 우리 생각엔 야 이게 아니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많이 하는 게 되나 그런 생각이 약간 들지만 그만큼 돈을 많이 쓰겠다는 거죠. 그럼 없는 돈을 어떻게 씁니까?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는 데 열려있다. 감세와 정부 지출의 대폭적인 확대를 요구한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이시바 전 총리, 전 총리죠. 이시바 일본 총리는 GDP 대비 135%라는 일본의 공공부채, 일본의 공공부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100% 넘죠. 100% 넘는 나라 많지 않아요. 유럽에서도 많지 않은데. 일본의 공공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더 많이 걸어야 되고 소비세를 늘려야 되고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다카이치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세, 세금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대폭적으로 늘려라. 돈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면 되지 않냐. 일명 아베노믹스를 이제 같이 따라한 사나이노믹스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하고 일본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하더라. 그거 어리석은 짓이다. 금리를 왜 자꾸 올려? 0%로 만들어야지. 아베노믹스가 금리 0% 무제한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이런 거잖아요. 말 그대로 세계 화살인데 금리 인상을 왜 해? 하지마. 되돌려. 0%로 만들어. 뭐 이런. 물론 요건 요번에 한 얘기지만 너무 강한 얘기를 했다가 지난번 이시바 총리가 총리될 때 자민당 총재의 선거에 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말을 조금 완화해서 하고 있어요. 금리 정책은 BOJ가 알아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거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저 다카이치는 강한 민족주의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대단히 비판적이다.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한다. 전범이 있다는 그 신사. 일본군 강화를 위해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여기를 일본군이라고 씁니다. 저기는. 자위대에 강하죠.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군대로 만들어라. 일본 침략과 식민지 지배 역사 이런 거 좀 축소해서 얘기하는 말 그대로 강한 민족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또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도 되게 강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 당대표 경선 토론이 있었는데 다카이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국인 관객들이 대단히 무례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난민주의를 주장하는 경제적 이주민들은 본국으로 즉시 돌려보내야 된다. 특히 이번에 약간 설화가 있었던 게 있는데 나라 출신이죠. 나라에 있는 사슴공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뭐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뭐 사슴이 있고 관광객들이 만질 수 있는 뭐 그런 공원인가 봅니다.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사슴을 발로 찬다. 그래서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고 이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다카이치가 발언을 했어요. 근데 나라현 관계자가 나중에 내가 하루에 두 번 수차례 봤는데 그런 거 없던데? 라고 얘기를 해서 또 이제 좀 그런 거 없던데? 라고 얘기를 한 게 또 문제가 되고 야 다카이치 네가 봤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강경한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성관 가족관도 여성이지만 대단히 보수적인 걸로 유명합니다. 일본은 혼인한 여성이 법적으로 남편의 성을 따라 쓰죠. 이 법을 바꾸자라는 개정운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반대했어요. 한마디로 남편 성을 존치하는 게 맞다. 본인은 거기에 찬성을 했고 동성결혼에도 반대합니다. 일본 여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남자가 일왕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여왕을 만드냐. 이게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슈컬리에서도 했지만 후보자 토론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합의 재협상을 5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이 늘어나면 미국과 재협상 될 수 있다. 물론 뭐 아베노믹스를 계승한다면 미국과의 사이를 굉장히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어쨌건 5명의 후보자 가운데 유일하게 재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던 이제 그 후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맞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인지도가 높은 최연소 총리에 도전하는 펀쿨 색자 오이지미 신지로. 이분이 이제 다카이치에 맞서는 또 다른 후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총리가 되면 다카이치가 이겼죠. 다시겠지만 다카이치가 이겼어요. 만약에 고이즈미 신지로가 총리가 됐으면 최연소 총리입니다. 1981년생 만 44세. 현재 중의원 6선이고요. 역시 환경상 뭐 농림수산상 굉장히 고위직은 다 거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정치 엘리트 세습 가문입니다. 4대에 걸쳐서 지역구를 이제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아버지가 예전에 총리를 지낸 고이즈미 총리 왼쪽에 있는 분. 우리나라에 유명했죠. 옛날에 뭐 고이즈미 담화 이런 거 발표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차남입니다. 아버지가 총리였고 자신도 이번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총리에 도전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한 언행으로 또 유명하죠. 이것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 말에 한번 했다가 펀쿨 색자로 우리나라에서 이걸 커뮤니티에 널리 퍼지면서 이번 투표에 왜 졌습니까? 표를 적게 받아서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희한한 밈으로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중도 보수. 보수지만 약간 다카이치에 비하면은 조금 중도 쪽에 속한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일본 쌀값 파동. 이때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밀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많이 오른, 인기가 급상승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고 지난 8월 10일 날에는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참배를 했고요. 물론 닷새 뒤에는 다카이치처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죠. 일본 정치인들은 딱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된 경제 공약은 5년간 100만 원의 임금 인상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된다. 인플레이션보다는 임금 상승률이 높아야 되지 않겠냐. 휴발유세를 폐지하고 향후 5년간 평균 연간 임금을 100만 원, 1000만 원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표적인 경제 공약인데 다카이치와는 다르게 재정 건전성, 재정 규율, 어떻게 균형 있는 밸런스 이런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수 증가를 활용해서 그 정도만 정책 재원으로 쓰지 지나친 적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재정 규율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좀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이제 그런 스탠스라고 보면 되고요. 다만 이번 선거 후반에 아실 필요 없지만 대형 악재가 있었어요. 왼쪽에 있는 분이 고이즈미 캠프의 홍보 총괄인데 댓글 캠프 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긍정적인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스캔들이 발생했어요. 고이즈미가 어우 미안합니다. 나는 몰랐는데 총재 선거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소위 댓글 조작 스캔들이죠. 긍정적인 댓글을 써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칭찬 댓글 내시들이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써라. 이분은 총재가 틀림없어. 드디어 주인공 등장. 지능 냄새 나는 일도 해내고 한꺼풀 벗었다. 비즈니스 가짜 보수이기 치지 마라.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댓글 예시를 주면서 그러죠. 어디 가서 댓글을 달라고 한 댓글 조작 스캔들이 막판에 나와서 뭐 사과도 하고 약간 역풍을 맞았던 그런 일이 있던 게 고이즈미 아저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어떠했었냐? 일본의 여론조사는 백중세였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25%, 고이즈미 21%, 니온TV는 다카이치 28%, 고이즈미 32%. 민심은 다카이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당심은 고이즈미다. 자민당 내에서 좀 나뉜다. 치열하다. 백중세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았고 그래도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건 당내 지지도가 높은 고이즈미가 조금 유리한 게 아니냐? 라는 분석. 왜냐하면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당원들 대상으로 합니다. 이걸 295명으로 환산한다 그러는데 당심을 산 후보가 좀 유리한데 고이즈미가 당심이 조금 세니까 1위가 고이즈미고 2, 3위가 다카이치 하야시가 아닐까 또는 고이즈미 다카이치의 양대 구조가 아닐까 이게 주로 분석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실제 투표를 했죠. 1차 투표를 하고 딱 나온 결과 국회의원 투표에서는 고이즈미가 예상대로 이겼는데 당원 투표에서 꽤 많이 져서 다카이치 사내가 1위로 결선 투표를 갔고 고이즈미가 2위로 결선 투표로 갔습니다. 과반수가 돼야 여기서 끝나는데 과반수가 안 됐으니까 이 두 명의 후보를 데리고 이제 결선 투표가 2차 투표가 진행이 되는 거죠. 하야시 투표는 134표 굉장히 많이 받았죠. 하야시 관방장관도 여기서 탈락하고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로 갑니다. 연합뉴스의 김토열 이재용 기자님 이 사진 사용을 했고요. 감사합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 결선 투표 2차 투표 최종 결과는 입니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투표에서도 다카이치에 이겼고요. 149대 145 지방 조직원들 표에서도 36대 12 박하식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깨고 낙승을 했다. 뭔가 치열하거나 고유지미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국회의원 표는 149대 145. 야, 물론 치열했지만 결론적으로 총합을 하니까 185대 156으로 나름 의미 있는 차이를 내면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낙승을 하고 자민당 새로운 총재로 이번에 이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아마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가까웠던 아소다로, 오른쪽에 있는 게 아소다로죠. 역시 일본 전 총리인데 아소다로 총리파가 다카이치 지지를 독려한 게 결정적이지 않았냐. 일본은 대놓고 개파가 있죠. 누구파. 그렇죠. 뭐 이런 파가 있는데 그 파 중에 아소다로파가 다카이치를 지지한 게 굉장히 크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로써 일본 자민당 새 총재가 다카이치 사나에로 선출됐습니다. 3수고요. 이번이 3수 끝에 오른 건데 오는 15일 날 일본 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 예정이 돼 있는데 이변이 없는 한 자민당의 다수기 때문에 다수는 아니죠. 40몇 프로인데 최초의 일본 여성 총리가 될 가능성이 이제 거의 뭐 대단히 높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다카이치는 승리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워라벨을 버리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 워크. 일을 몇 번 얘기한 거야? 하여튼 6번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너무 오른쪽이어서 당내 화합이 어렵지 않겠냐?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보수주의자라는 고정관념에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오른쪽이라면 에헤이, 이제 나보다 더 오른쪽인 정당이 나왔으니까 여러 정당이 나왔잖아요. 저는 온건 보수주의자로 불러주십시오. 나보다 더 강한 극우 정당이 나오지 않았냐? 나 정도는 이제 온건하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보다 더 강한 극우 정당, 옛날에 슈커월드에 나왔던 참정당, 여기는 뭐 오른쪽이죠. 이번에 다카이치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기니까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다카이치가 일본 정치를 반세계화 방향으로 이끌어 국익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번영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기대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본 정치를 반세계화 방향으로 이끌어라, 이게 일본 이제 우익들의 주장인 것 같은데 일본이 수출국가인데 딴 건 뭐 그래 뭐 내셔널리즘 뭐 그래 뭐 자국 우월주의 이런 건 알겠는데 반세계화로 가면 일본 경제가 좋을까? 라는 생각이, 물론 일본 내수도 크지만 반세계화로 갔을 때 수출에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아마 뭐 이민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주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를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일본에 이제 아마 10월 15일 날 새로운 총리가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일본의 경제 상황을 지금 보면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최근에 일본 국채 금리는 대단히 높게, 대단히 빠르게 급등하고 있어요. 일본 국고채 30년 금리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양쪽 하나를 포함한 일본의 아베노믹스 같은 걸 했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풍을 맞아갖고 현재 역대 최고금리입니다. 일본 국고채 30년이 일본 역사상 제가 알기로 금리가 가장 높은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일본도 대규모 재정적자가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적자가 너무 커. 그러니까 일본 국채에 대한 위험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우리랑 똑같아. 관세 위험. 미국이 예를 5,500억 달러 투자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금리 인상도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고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라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47엔. 150을 넘을 수도 있죠. 한마디로 금리 상승과 통화 약세가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이 자꾸 어느 나라가 떠오르는데 저 남의 나라 얘기 같지 않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하여튼 현재 그게 굉장히 우려되고 있어요. 통화가 약하니까 당연히 생활 물가가 대단히 높습니다. 일본 헤드라인 물가는 지금 뭐 3% 이렇게 나오는데 생활 물가가 7%가 넘어요. 8월 일본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7%입니다. 여기 지금 쌀값 아직도 박살이 나 있고 식료품 물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은 지금 어떤 스탠스냐? 자산 긴축 스탠스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 이미 2% 목표가 있었는데 넘었죠. 2% 3% 사이예요. 이미 넘었어. 그러니까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을 이제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자산 매각에 나섰습니다. 9월 달에. 금리도 높이고 있고 지금까지는 자산을 계속 사왔는데 이제 그 자산을 매각해서 엔화를 흡수하겠다. 그러면 엔화가 이제 강세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일본 중앙은행이 그동안 대차대조표를 계속 확대하면서 자산을 늘려왔는데 이제 이만큼 줄이고 있죠. 이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매년 약 3조 원 규모의 ETF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얘네는 놀랍게도 중앙은행이 주식시장을 직접 사. ETF를 통해서. 우리도 이러면 5천 해가지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ETF를 사는 거니까. 드디어 일본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속도로 팔면 언제 몇 년을 팔아야 됩니까? 일본 BOJ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OJ가 현재 갖고 있는 2,510억 달러 ETF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려면 이 속도로 100년이 걸린다. 100년에 걸쳐 팔겠다. 100년이면은 금융위기가 와도 10번으로 5번은 최소 올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줄까? 그러니까 시장 충격을 우려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살 때는 마음껏 사도 되죠. 다 칭찬하니까. 잘했다, 더 사라. 야야 뭐 주식 오른다. 야 내 집값 오른다. 좋아, 계속 사라. 근데 팔 때는 야, 네가 그걸 팔면 주식 빠지잖아. 아니 네가 그걸 팔면 지금 시장 충격이 오잖아. 그래서 팔 때는 아무리 못해요. 100년에 걸릴 속도로 팔고 있는데 충격이 없다면 조금 더 속도를 뭐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한마디로 일본의 지금 중앙은행의 스탠스는 제로금리를 유지해오던 기준금리도 올리고 아베노믹스 시대의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완화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긴축적, 지금까지 많이 풀었으니까 자산 막 샀던 것도 어느 정도 팔고 기준금리 막 낮췄던 것도 조금씩 올리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죠. 그리고 참고로 미국 연준도 자산 많이 줄였습니다. 계속 큐티하고 있죠. 자산 줄이는 거. 한 양적 긴축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의 경제 방향은 아베노믹스의 계승입니다. 그러면 아베노믹스의 계승은 감세와 재정 지출의 확대예요. 돈을 더 쓰겠다는 주의야. 심지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는데 아까 말했죠.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아베노믹스를 많이 이제 풀어놓은 거를 좀 뭔가 엔화도 약해지고 금리도 막 튀고 재정적자 많아지고 사람들이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야 일본 저러다 어려움 겪는 거 아니냐 뭐 위기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좀 벌려놨던 거를 좀 주워 담으려고 하는데 뭐 금리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주워 담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총리가 거의 사실상 예정된 분은 무슨 소리? 아베노믹스 계속해. 야 더 써. 라는 쪽이기 때문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지는 왜냐하면 제 생각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세게는. 일단 아베 정도의 파워가 없고 엔화가 만에 튀면 국고채 금리가 튀어버리면 물론 일본이 굉장히 경제 체력이 세기 때문에 뭐 그렇게 쉽게 튀진 않겠지만 어떤 정책을 쓰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도 지금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안정화되면 모르겠는데 아베노믹스 정도의 굉장히 큰 센 이런 거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 적당히 시장과 타협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아베노믹스의 언와인딩을 안 하고 멈추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건 어리석다 그랬으니까 반대로 만약에 가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았는데 다시 일로 간다는 거잖아요. 야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엔화나 일본 국고채 금리에 굉장히 시선이 또 많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박수를 치고 있는 것도 있죠. 니케이 지수입니다. 통화 약세, 금리 상승, 자산 가격 오르고 자꾸 어디가 떠오르는데 착각이고요. 일본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얘기. 통화가 되게 약한데 엔화가 약하죠. 금리도 오르고 니케이가 요즘에 역사적인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쳤어요. 미쳤어요. 근데 지금 아베노믹스를 계승한다는 사람이 총리가 되기 직전이야. 야 지금 그러기 때문에 뭐 겪고 있는 게 비슷한 거죠. 일본 니케이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1990년대 버블 고점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한마디로 다카이치의 만약 총리가 된다면은 새로운 경제 정책이 어떤 게 등장하냐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입장을 본다면 이게 대한민국 입장을 보면 위에는 김정은이고 왼쪽에는 시진핑 주석 저 오른쪽에는 이제 다카이치 새로운 총리 저기는 트럼프 위에는 푸틴 하나같이 다 세다고 얘기되는 분들 뭔가 강한 센 그쵸 좀 뭐 부드럽고 뭐 좀 소프트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중도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방향이든 굉장히 센 이게 난이도가 좀 높아 보여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난이도가 지금 역대급 난이도로 가고 있는 그쵸 뭐 관세나라 그러고 여기 아예 전쟁하고 있고 야 얘는 답도 없고 이쪽도 이쪽대로 하여튼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혜롭고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